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곳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엘림에 미치며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모압이 갑작스럽게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 1절입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본문이 강조하는 하룻밤에 하는 것은 이 모압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너지고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모압 알, 모압 기르라는 것은 당시 모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을 공격한 나라가 아수르인지 아니면 다른 사막 부족인지 아니면 바벨론인지 이게 언제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인지 사실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모압은 점점 이렇게 천천히 망한 것이 아니고 하룻밤에 갑작스럽게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하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모압은 깨어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모압은 그 조상 롯과 같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바도 있지만 물이 넉넉한 요단 오원들을 더 좋아하고 그러면서 점점 화려한 도시 문명 가운데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소돔에 살았어요. 한번 혼쭐이 난 적 있죠. 북방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렇지만 롯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계속 그 소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때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셨지만 사실 아주 삶은 풍비박산이 난 거죠. 그리고 아마 그 상실감 내지는 그 충격 술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모압과 암몬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사실 롯의 삶은 깨어있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면 사실 우리 삶은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룻밤에 어느 날 갑자기 망해도 어느 누구 참 이렇게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두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그러면서 헤스본 엘레알레도 부르짖고 그 소리가 야하스까지 들리고 모압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떤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잇이 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디본 산당, 아마 전체적인 맥락에서 바잇, 디본 이런 거는 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지명입니다. 모압의 신 이름은 그모스였습니다. 그모스를 모시는 그런 신전의 이름입니다. 바잇과 디본 산당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뒤에 또 보면 느보, 메드바 나오는데 우리로 치면 뭐 수원, 대전 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2절부터 3절, 4절까지 나오는 대부분의 그 지명은 모압의 북쪽에 있는 도시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도시를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적이 밀려 닥쳤는데 신전에 몰려가가지고 산당에 몰려가서 거기서 다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서 머리털 수염 깎고 굵은 배로 몸을 동였다는 건데 이것은 고대 사회에 전쟁에서 패한 사람 내지는 부모가 돌아가도 이 정도는 하지 않죠. 여튼 이 어떤 전쟁포로 모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느보, 메드바, 헤스본, 일랄레, 야스 뭐 이런 여러 도시의 이름을 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아서 아주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5절부터 8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길에서 배망을 울부짖으니 여기서 나오는 소알, 에글라슬리시아, 루힛, 호르나임 여기도 사실 어딘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대신 호르나임, 소알 이런 지역은 남쪽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도망쳐서 소알로 갔다는 이야기 우리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올라갈 때 호르나임 길로 올라가고 거기서 망했다 뭐 이런 거기 전쟁에서 패배했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래서 오전에 나오는 그 여러 지명은 아마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 이 남쪽 지역의 마을 이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요건데 이 이사야 15장이 말하는 것은 모압은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까지 전부 다 쑥대밭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남쪽으로 도망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5절도 보시면 피난민들이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이 루이비탈길로 올라가고 호르나임길에서 폐망을 울부짖으니 하는 것이 이렇게 막 도망을 가는 지역을 말하는 것 같은데 아마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망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미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여기도 이게 어딘지는 확실하게 잘 몰라요. 그렇지만 아마 모압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이제 대부분 광야 지대거든요. 그런데 광야에 가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느미림 물도 마르고 그나마 조금 있던 오아시스도 다 망한 것 같고 풀도 다 시들고 연한 풀은 말라 청청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피난은 가는데 그 피난처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로 도망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참해진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쌓아둔 자기들이 모아둔 많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는데, 왜냐하면 너무 삶이 비참해졌어요. 그런데 얼마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다 도망을 가는데, 오늘 보면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르며 부르짖음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 도망간 사람들도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재앙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디몬 물에 피가 가득합니다. 피가 가득하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애굽에 내려졌던 첫 번째 재앙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피가 또 그런 의미에서 핀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압은 너무 잔인했어요. 모압은 특별히 그모스에게 인신제사를 바쳤어요. 그래서 위기에 닥치면 막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잔인한 방식의 어떤 제사를 드렸는데, 오히려 이 본문이 말하는 거는 그런 잔인한 방식으로 자기 신들을 섬겼던 모압이 오히려 더 비참해질 것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애통, 부르짖고, 소리내고, 막 외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은 모압이 정말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압이 비참해진 모습을 보면서 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5절 보시면 5절 상반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선지자가 이렇게 비참한 모압을 바라보면서 모압 때문에 슬퍼하면서 울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세상이 아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병들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중국이든 어디든 우리나라도 이렇게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보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좀 괴로워할 만큼 그런 좀 공감하는 능력, 좀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더욱이 모압이 어떤 나라입니까? 모압과 이스라엘은요, 우리로 치면 무슨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에 좀 될지 모르겠어요. 모압은 사실 롯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좀 이렇게 사이가 좋았다? 사이가 좋았다기보다는 이제 지배를 당해서 뭐 조공을 바치고 이랬던 적은 있지만, 모압은 두고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출애굽 과정에서 모압은 그 발라함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모압 여인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음행하는 자리로 이끌어내고, 그러면서 그 전염병, 연병이 번져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거죠. 사사기에 보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구원을 이루어내기까지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18년 동안 압제를 당한 이야기가 사사기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모스가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올무가 되는 것도 성경에서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 옆에 있었는데 별로 이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옆에 있었다는 거는 룻기에도 보면 이 룻의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자기 자녀들 데리고 모압으로 도망가요. 멀지 않았다는 거죠. 멀지 않고 뭐 물리적 거리는 멀었지만 그 시대에 여튼 뭔가 이렇게 도망을 가야 될 만큼 가까이 있는. 그런데 두고두고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와 올무 같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모압이 하룻밤에 망하는데 속 시원하다 이게 아니고 선지자가 오늘 본문 5절이 말하는 것처럼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는 소위 그 앙심을 품고 사는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앙심을 품고 사는 거는 그다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설령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 어떻게 좀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아파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요나 기억하십니까? 요나는 니느웨 이 아수르 때문에 아주 당시에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요나가 가기 싫었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보내셨죠. 사흘 끌인데 하루 심판을 선언하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나님과 논쟁을 하죠. 요나는 논쟁을 해요. 결론이 없어요. 요나 성에는 하나님과 논쟁. 하나님은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어린아이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수많은 짐승 12만 명이나 있지 않느냐. 그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를 아끼지 않고 오히려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리고 니느웨를 무너뜨리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막 화를 내는 이런 장면을 보여줘요. 사실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수르 니느웨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어려운 거 누구나 다 아는 일이죠. 그렇지만 미움과 앙심을 품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집단, 세력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자기를 괴롭히는 세력,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미움, 분노, 앙심 품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오늘 본문처럼 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공감하는 능력,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모압에 없었던 것도 그런 공감하는 능력인 거죠. 불쌍히 여기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 뭔가 이렇게 자기들의 적도 아닌데 막 이렇게 가나안 가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적대감을 품고 싸우고 어떻게 선지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이렇게 좀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릴 줄 모르는 그리고 자기 이익을 늘 생각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앞가림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재물을 얻고 막 쌓아두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지켜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우리 삶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르치시는지를 우리가 잘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면서 날마다 주님 마음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